사랑하는 아버지, 험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연약하고 가련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하신 축복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막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집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의 시인은 가만 보면은 이 흉악한 적들로부터 이렇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결코 위축돼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담대하게 버텨냅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아주 의미 깊은 말이 나오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시인은 이때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수단도 피난처로 삼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열은 어떤 피난처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의 감과 육감과 꾀로 인맥으로 도망갈 장소를 찾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가장 먼저 붙잡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시인에게 다른 조언을 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도피처를 찾으라는 거죠. 너 지금이야말로 너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너의 비상 하트라인을 사용할 때다. 네 자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피난처를 빨리 모색하는 것이 상책이다. 새같이 도망가라. 그것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가는 새처럼 앞뒤 잴 것 없이 본능적으로 그냥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단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인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튀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충고죠. 굉장히 우정이 배어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처음 결단대로 하나님께로 우직하게 피하기로 결심을 굳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인생의 위기입니다. 진짜 현실적인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보통 때 교회에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을 때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멀쩡하게 성가대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그러다가 현실의 문제에서 자식 문제 딱 걸리면 완전히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됩니다. 현실 문제에서 돈이 딱 급해지면은 뭐 이분이 행동하는 그 반응하는 게 이 세상 사람과 별 진배가 없어요. 자식 문제, 돈 문제에 걸렸을 때 인생 위기 상황에서 탁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인생의 현실의 문제에서 믿음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건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일단은 내가 전화 걸고 있단 말이죠. 위기가 났을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동창한테 전화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인생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느냐 영적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진짜 신앙인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계속 위협적입니다. 2절을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방어 무기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 힘든 거는 알던 사람도 머리를 돌려버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 어려워지니까요. 이제 막 자금이 필요한데 이 사람 상황을 아니까 모든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돈이 궁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너무 외롭더라는 거죠. 인생에서 진짜 친구가 필요할 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인생이 낭떠러지로 내몰렸을 때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네 편이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 문제가 한두 사람만의 악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3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터라는 것은 그 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나 국가의 기초를 말합니다. 모든 법 질서와의 이 근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홀로 애를 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사회와 가정에서 의와 공평이 사라졌습니다. 질서가 문란해지고 폭력과 음란과 거짓이 사회 곳곳에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꼭 3000년 전에 비단 3000년 전에 일같이 느껴지지만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딱 그렇거든요. 우리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뜻한 동방예의지국의 나라가 이렇게 험악한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묻지마 칼부림, 일본에서나 보았던 그 행인들에게 휘두르는 묻지마 칼부림의 사건들, 끔찍한 성폭행과 왕따와 학교폭력과 자살과 불륜과 무너지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 도대체 요즘 세상에 특히 다음 세대에게 기초적인 윤리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배우던 기본적인 도덕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왜 우리 아이들의 언어에는 한 문장 건너뛰어서 육두문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SNS 문자는 그렇게 험악해져 버렸는지, 인터넷은 그렇게 사나워졌는지, 기본적인 법 질서는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많이 반문하게 됩니다. 법은 명목뿐이며 악인들이 횡행하며 공포와 불안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먹이로 삼는 그런 살벌한 세상, 그것이 바로 시인이 개탄하고 있는 터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무기력함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런 세상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자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들의 깨끗한 삶이 이 악인들 자신들의 추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이 의인들이야말로 이 무너진 나라와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험악해질수록, 최악의 세상으로 치달을수록 최악의 세상은 최고의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적화됐을 것 같아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이제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도덕과 윤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인지,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래도 가난한 이웃을 돕고 있을 것인지, 어떤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셨는데,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교회는 전부 다 위선자다. 그리고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고아원을 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렇게 수해 사태가 났을 때 정말 힘든 장애우들 돌보는 이 모든 민간 기부금의 70, 80%가 다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불교 가톨릭이 아니에요. 70, 80%가 다 교회에서 나가는 거죠.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매스컴에 보도된 몇개 교회들의 이런 그런 부정 때문에 교회 전체를 비하했었는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게 80%가 교회에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터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그래요. 곳곳에 터가 무너지고 있어. 이거 정권 바꿔도 국가가 해결 못 합니다. 그 어떤 대통령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경제 문제 핵심엔 정치 문제가 있고 정치 문제 핵심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게으르고 부도덕하고 부정직한데 무슨 정책이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법질서와 이렇게 무정한 사람들의 이 땅에 떨어져 버린 노동윤리, 험악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 해법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사회를 이런 무정함과 잔인함과 폭력과 음란이 판치고 있는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터가 무너져 버렸는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 한 명은 무엇을 할수 없지만 의인들이 모이면 뭔가를 할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한자로 풀면은 양우자 밑에 사람인 자가 있어.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쓴 사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거야. 그러므로 세상이 다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세상이 다 자기 아이들을 갖다 학원에만 보내면서 키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이 다 부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터가 무너진 이 나라의 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너진 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법조계에 있으면 법조계에 무너진 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교육계에 있으면 이 학원의 그 무너진 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개탄하지 마세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죠. 소방서가 불난 거 탓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이 났으니까 소방서를 투입한 거죠, 거기다가. 의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몸은 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몸 담고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 거지. 의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am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뚫어지게 현미경으로 조사하듯이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사람 눈만 피하면 CCTV 카메라 눈만 피하면 범망망 피하면 어떻게 싹될것 같은데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보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대충 다 속이고 넘어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쓰면 그냥 시네마 스코프처럼 쫙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악이 많았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을 해도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 다 몰라서 그래요. 이 공기가 깨끗해 보이지만 불 끄고 여기다가 한번 강렬한 이 서치라이트 한번 쏴보세요. 얼마나 먼지 덩어리인가. 그거 보고 여기 못써 있습니다. 그런 더러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보고 계시고 솜방망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불의 심판을 준다고 하셨어요. 6절을 보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집을 소득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잘못하면 뭐 감옥에서 몇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연속 범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혼의 심판 때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하고 무섭고 이렇게 널널한 솜방망이 심판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악인들이 방자한 거예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말이 폭력적이고 행동이 폭력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찍히면 끝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걸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에서 삶에서 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그러나 악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의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너무나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데 영적인 결정을 하면 그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아, 제가 저런 결정을 하다니. 힘들 텐데 십일조를 하겠다고 결정하다니. 시간이 없을 텐데 봉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다니. 어려울 텐데 이렇게 타협하지 않다니. 그 용기를 가상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축복받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코드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나의 눈을 두고, 아버지의 손이 움직이는 곳에 나도 같이 가서 거들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뭐 도와주기 싫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강렬하게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속 깊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최고의 상입니다. 결국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의 결단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세상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경제적, 정치적인 혼란의 핵심에는 영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의 열쇠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터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터를 재건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한국의 터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두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